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또 인내와 행위를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고 율법화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긴다면 하나님의 예비한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머나 교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면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왕관, 이오니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티르키예, 우리가 터키로 알려진 티르키예의 수도가 앙카라인데 앙카라와 또 이스탄불 그리고 서머나의 지금의 이름이 이즈밀 이렇게 세 개 도시를 티르키예의 3대 도시라고 말할 만큼 서머나는 지금까지도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과 다르게 서머나는 로마 제국을 섬기는데 남다른 충성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설하는 일에 여러 도시와 경합을 벌여서 서머나로 확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함으로 로마로부터 많은 안전을 보장받고 또 황제 숭배로 인한 경제 활성화로 많은 부를 소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카리칼라나 하드리안 황제를 위한 신전들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부가 서머나에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 도시로 많이 이주해 오기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로마 정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해 온 많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고소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서머나 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그리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은 환난과 궁핍함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부유한 자다, 부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실상 너희는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에게는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너희의 생활은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실제 부유한 사람들이고 부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마나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제약도 받고 박해도 받고 환난도 받고 또 그들의 생존권을 많이 피해를 입어 굉장한 압박 속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많은 고난 또 어려움 또 생활의 궁핍함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안 돼 보이고 그리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많은 부와 사치와 문화가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 로마 제국의 내면에는 많은 우상 숭배, 탐욕, 음란, 분열, 음모가 난무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을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의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거대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지 거대한지를 칭찬하고 놀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 모양의 큰 건축물을 보지만 화려함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건물에 임하게 되는 심판을 보시는 분이시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마나 교회는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로마로부터의 박해도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마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소하고 또 모함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할 뿐 아니라 로마의 정치 체제를 위협하고 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비방을 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했고 모함했고 그리고 로마 관리들은 철저하게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집단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사단에 속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마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비록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신앙은 천국의 삶 그리고 하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환난을 궁핍함을 핍박을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고 도리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천국의 소망을 진리를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 갖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다가 제가 중학교가 되고 또 집이 이사가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버스까지 타면서 교회를 가는 것을 보고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노동으로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저는 이제 막내였는데 이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십니다. 이제 좀 썰렁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안 맞아봐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시는데 굉장히 무섭고 또 이렇게 그 힘도 세시는데 저희 때는 이제 회수권이라고 해서 이제 버스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회수권을 살 돈을 주지 않으셔서 어떨 때는 그 교회를 좀 멀지만 이렇게 걸어서 왔다 하기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중학생 그때 이제 박해 가운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좀 이렇게 불만스럽다 그럴까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실 때 그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낙원에 이르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영접해서 낙원에 가면 나같이 이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그 어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조금 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핍박이 없게 됐는데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아, 그분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 한편 강도도 그렇게 마지막이라도 주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가는 게 너무 좋지만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미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을 그 신앙생활 속에 그 십자가에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그렇게 맞고서 막 힘들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송과 구구절절 다 위로의 은혜예요. 여기 되게 중학생들이 다 이렇게 어리니까 막 전도사님 설교하면 뭐 딴짓하고 막 다른 거 하잖아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귀한지 딴짓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도 잘하고 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오고 싶은데 매일 출근하는 분이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목회자 되는데 가장 큰 도움 준 분이 아버님이신 거예요. 이 박해라는 거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또 동족들로부터도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아 힘들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이 궁핍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유했던 그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지만 자지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소머나 교회가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가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유하고 복음과 십자가와 소명을 감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지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먼저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가 이제 고난이 끝났다, 이제 환난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며칠 동안 너희가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0일 동안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되고 몇몇은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게도 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10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이라는 그 열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많이 인용하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1장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이 채식을 하고자 했을 때 이 4시 가운데 우두머리에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채식만 먹어도 다른 젊은이들과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10일을 제안한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열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게 되는 박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한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고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계속되고 어려움도 계속되고 박해와 환난도 계속되지만 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박해와 환난, 믿음으로 겪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인내하고 통과하면 그 고난과 핍박을 환난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허락한 한계 안에서 정한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끝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환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날수를 줄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 그 날을 줄여주시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이 하나님 아시고 그 환난이 하나님의 청하신 날수 안에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날들을 줄여주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받는 고난과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요한계시록은 큰 주제는 종말에 일어날 대환난과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승리는 인내를 의미하고 인내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실을 직면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서문학교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호흡이 그치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 못에 이르는 그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는 것이죠. 충성의 기간이라기보다는 그 자세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박해와 궁핍한 삶으로 어려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쩌면 사단은 춤추고 좋아하고 이겼다고 자랑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인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이 이 땅의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린 양을 뒤따르는 우리 죽음까지도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번역했지만 원어적인 정확한 번역은 생명의 월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쓰인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왕관을 의미하는 그 디아데마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왕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월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월계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승리한 이 월계관을 쓴 사람이 그런 그 축하연을 하거나 잔치를 할 때 이 월계관을 쓰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처음 이런 거 갖고 와봤는데 그 마라톤을 제가 하는데요. 그 이렇게 세계 6대 마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7대가 됐는데 근데 그 마라톤 대회 중에 가장 마라토너들이 이렇게 가보고 싶어 하는 로망이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제일 먼저 마라톤이라는 대회가 처음 시작한 게 보스턴이거든요. 올해가 129회인데 굉장히 오래돼요. 올림픽 바로 다음에 시작됐는데 근데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제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인데 그때 이렇게 메달을 아니 박수 아니야 박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월계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한테 이 메달을 줘요. 근데 이제 약간의 그런 문화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 이제 완주와서 이걸 받거든요. 그러면 목에 걸고 하는데 이제 저녁에 뭐 식당 같은 데 가거나 뭐 이렇게 축하받는 그런 모임들에 가면 다 이거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메달을. 심지어 그 다음날 공항에 가도 공항에도 이거 하고 오고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메달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같이 뛴 거니까 서로 하이파이브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축하하는 이제 그런 약간의 문화가 있습니다. 월계관을 쓴 사람이 잔치 나갈 때 그 월계관을 쓰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어진 그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 월계관 같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같이 만나서 파이파이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었던 박해와 환난과 궁핍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도 실제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마음으로 나았던 그 디모데에게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그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 다름질했다. 그런 나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다름질을 다 다름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 가운데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난과 가난을 하지만 내가 부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궁핍함과 박해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서머나 교회 그 교인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